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그리스 신화를 읽다 보면 영웅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중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이 있는데 테세우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테세우스는 본디 아테네의 왕 아이게우스의 아들로 대개 영웅들이 그러했듯이 자신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다 장성하여 친아버지를 알고 찾아가는 여정에 나섭니다. 아버지를 찾아가는 길에서 테세우스는 많은 도적들을 처치하는데 그중 프로크루스 테스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프로크루스 테스의 집에는 침대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이놈이 얼마나 잔인했던지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자신의 침대보다 키가 크면 그만큼 잘라서 죽이고 키가 작으면 그만큼 느려 죽였습니다. 결국 테세우스에게도 그런 짓을 벌이려다가 도리어 제압을 당하고 자신이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부터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말이 생겼는데 이는 자기 생각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일이나 남이야 어찌됐든 자기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키는 행포를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두 아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언약의 자손 이삭으로부터 나온 든든한 아들들이었습니다. 60세에 이삭은 쌍둥이 아빠가 되었습니다. 생애 가장 큰 선물이자 기쁨이었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나던 날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여전히 생존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므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던 해 아브라함은 160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175세까지 살았으므로 손주들을 15년간 자신의 눈으로 보았던 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있어 에서와 야곱은 어떤 영화의 제목처럼 말 그대로 과문의 영광이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할아버지는 나름 작은 동네에 유지셨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를 얻고서 얼마나 기뻤던지 저희 고모들의 말을 통해 들어보면 하루 종일 아들 얻은 걸 자랑하러 다니느라 그 질긴 고무신이 다 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조금 자랐을 때는 그 당시 구하기 힘든 운동화를 사서 신기시고 다녔다고 하니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을 짐작하고도 남을 만합니다. 아브라함은 물론이거니와 6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아들들을 얻은 이삭의 마음은 더욱 그러했겠죠. 더욱이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그 용모와 생김새가 산에 닿았습니다. 특히 에서의 용모를 표현하는 말 중 붉고라는 단어는 다윗의 잘생기고 아름다운 용모를 표현할 때 사용하던 단어와 똑같습니다. 또한 전신이 털옷 같았다는 표현은 그가 매우 남성적이었으며 야성적인 자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향적 특징으로 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얻게 되고 어미보다 아비의 더 큰 사랑을 얻게 됩니다. 반면 야곱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외향적인 모습이 아니라 태어날 때 보여준 특이한 모습에 의해서 자신의 이름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이름을 구성하는 자음들이 발꿈치라는 히브리 단어와 붙잡다라는 히브리 단어와 같은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나중에 보여주는 야곱의 부정적인 모습들로 인해 그의 성품까지 드러내주는 이름으로 이해되어집니다. 하지만 야곱이라는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를 바란다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의미야말로 훗날 발꿈치를 잡는 자로서의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는 자로서의 야곱으로 거듭남을 언약적 관점에서 보자면 야곱 이름의 의미를 훨씬 더 세밀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듯 합니다. 쌍둥이지만 이렇듯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자라났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름은 존재를 표현해 줍니다. 에서는 그의 이름처럼 호방하고 거칠며 충동적인 사냥꾼으로 자라났습니다. 사냥에 관한 한 에서는 익숙한이라는 표현을 얻을 정도로 훌륭한 사냥꾼이었습니다. 들 사람이 되어 그는 자유분방하게 뛰어다녔고 사냥감을 쫓아 광활한 들판을 헤매며 다니기를 좋아하였습니다. 전형적인 사내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야곱은 조용하고 차분하며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하는 자로 자라났습니다. 조용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탐은 성경에서 주로 욥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이로 미뤄보건대 야곱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정이 사납고 거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온유하고 사색적인 사람에 가까웠습니다. 본문에서 장막에 거주한이라는 말의 의미는 고대에서 보통 존귀하고 예의 바른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이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은 이 둘이 함께 장성하였다고 말합니다. 장성하였다는 것은 부모로부터 스스로 떨어져 나갈 만큼 자라난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자녀를 가리키는 말 중 타프와 나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프는 주로 어머니에게 매달려 있는 아이를 가리킬 때 사용하고 나르는 어머니로부터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아이를 지시할 때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년 예수는 절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모를 따라가지 않고 성전에 남아 랍비들과 토론을 하다 사흘 후에야 아이를 찾아 나섰던 부모와 만나게 됩니다. 당연히 빌어야죠. 사흘이나 부모의 곁을 떠났던 소년이니 얻어맞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빌어야죠. 그런데 뜻밖의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라며 사흘 동안 고생고생해서 찾아온 아비와 어미에게 되묻습니다. 매를 버는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화가 나 서 있는 요셉 아닙니까? 그러면 소년 예수가 가야 할 아버지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나사렛이죠. 그런데 이미 소년 예수는 타프, 즉 어머니에게 매달려 있는 아이가 아닌 나하르, 어머니로부터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아이로 장성하였던 겁니다. 당연히 나하르가 된 소년 예수의 집은 더 이상 나사렛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었던 거죠. 아이가 장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프로 여기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이는 이미 육적으로, 정서적으로 자랐는데 그 아이를 아직도 애 취급하니 당연히 부모와 자식 간의 코드가 맞지 않습니다. 건강한 가정은 타프에서 나르로 자란 자식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공부, 진로, 사업, 직장, 심지어는 결혼까지 움켜잡을 수 없음에도 이를 움켜잡으려는 순간 아이는 나르로 장성하지 못하고 나이는 나으른데 몸과 마음과 영혼이 타프에 머물게 됨으로써 스스로 자신을 책임지지 못하는 어른으로 자라나고 맙니다. 나르가 된 예수를 받아들인 것은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소년 예수가 한 그 말을 가슴에 간직하고 기억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경은 예수의 장성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장성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었습니다. 장성한 에서와 야곱은 성격과 성품, 삶의 스타일이 전혀 달랐습니다. 이들을 대하는 부모의 태도도 달랐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식에 대한 부모의 편애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히브리 본문에 의하면 이삭은 그 사냥한 고기가 자기 입에 있기 때문에 이삭을 사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기 감각, 특히 미각 때문에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식이 가진 능력을 보고서 자식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식이 가진 능력을 보고 사랑함이 있어서는 어머니보다는 아버지가 더욱 그런 경향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아마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것과 관계보다는 일의 성취를 중요시 여기는 남성적인 특징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의 능력에 따라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만족의 사랑으로 끝이 납니다. 반면 리브가의 야곱에 대한 사랑은 모성애적인 측면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인정받음에 있어 늘 형에게 밀리는 자식, 언제나 이인자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자식, 그 야곱을 리브가는 끌어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있었는데 어찌 어미된 자로서 형 에서에게 매일 밀리고만 있는 동생 야곱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모성애에만 근거한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으로 끝이 납니다. 맹목적인 사랑은 눈이 없습니다. 눈이 없다라는 것은 방향을 못 잡는다는 것이죠. 결국 리브가의 맹목적인 사랑은 야곱으로 하여금 속임수의 길로 이끌게 되고 이로써 20년이나 넘게 그 사랑하는 자식과 만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물론 야곱은 부모와 생이별하여 타지에서 힘든 세월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똑같이 사랑한다 하면서 능력있고 말 잘 듣는 자식에겐 인정의 사인을 많이 주고 반대로 그렇지 못한 자식에는 불신의 사인을 많이 준다면 그것은 부모와 자식의 갈등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자식과 자식들 간의 갈등으로 이뤄져 그 갈등이 대를 잇고 맙니다. 에서와 야곱은 부모의 편애를 등에 업고 자라났고 결국 이들은 돌이킬 수 없는 갈등으로 등을 져야만 했으며 그들의 자식들 역시 개인과 개인의 차원을 넘어 민족과 민족의 갈등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왜 이삭이라고 야곱을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리브가라고 에서를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자식의 능력 때문에 맹목적인 모성애 때문에 자식들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건 이미 올바름을 잃어버린 사랑, 즉 편애가 되고 맙니다. 편애의 결과는 자식들을 어리석은 우자로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갈등과 불신 위에 가정을 세움으로써 가족 모두가 자신들의 손으로 함께 불행의 불로 집을 태워버리고 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유목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들은 많은 종들과 가축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유능한 사냥꾼으로 이리저리 들판을 쏘다녔다면 집안 살림은 당연히 야곱의 몫이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야곱은 형 에서와는 달리 조용하고 세밀하며 침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야곱은 장막을 지키면서 집안의 가축들을 보살피는 목동의 일까지 겸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 그가 한가하게 죽을 수 있을 이유가 없었겠죠. 하지만 29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은 경험으로 에서의 사냥 패턴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냥의 승패, 사냥의 시간과 이에 따른 사냥 후의 피로도 그의 음식 습관까지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죽을 쓰다 할 때 쓰인 동사 지드는 본디 끓이다라는 의미로 다른 곳에서는 주제넘고 건방진 행동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야곱은 그냥 죽을 끓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냥꾼 에서를 사냥하기 위해서 죽을 끓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사냥은 에서의 사냥보다 더 주도면밀하였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이 부분에서 에서의 배고픔과 피곤함을 우리말 성경은 제대로 번역해내지 못했습니다.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해보면 이러합니다. 나로 이 붉은 것, 이 붉은 것을 조금 꿀꺽 삼키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두 번을 반복을 합니다. 이 붉은 것, 이 붉은 것, 나 좀 삼키게 하라. 에서가 얼마나 지쳐있고 피곤했는지를 표현해주는 말입니다. 성격 급한 에서로서는 너무나 허기진 이 순간을 참아내기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사냥은 사냥감이 약해졌을 때 바로 끝내야 하는 법입니다. 교묘한 야곱의 사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죽 한번 주는 것이 형제간에 무엇 그리 대수입니까? 더욱이 쌍둥이로 자란 형제 아닙니까? 그러면 형의 요청을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달랐습니다. 작정한 겁니다. 야곱이 작정하고 에서를 사냥하러 나선 겁니다. 에서의 육적 배고픔보다 야곱의 영적 의지가 더 강했습니다. 보통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장자의 명분을 요구하는 동생의 거래를 바로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화를 내면서 혼쭐을 냈겠죠. 에서 정도면 야곱은 한 주먹거리도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 에서의 입으로부터 터져나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 장자권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적인 측면으로 장자는 최소 다른 형제들보다 두 배 이상의 유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사회적인 측면으로 그 가문의 어른과 대표자가 되어 아비의 모든 공적인 권위를 승계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자의 명분을 두고 둘의 생각이 달랐던 겁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넘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물건처럼 넘어갈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넘겨받으면 자신이 장자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누구의 생각이 더 타당했겠습니까? 에서의 생각이 더 타당했습니다. 27장을 보면 이삭이 장자에게 주는 축복권을 주고자 할 때 불렀던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였고, 에서 역시 아주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나아갑니다. 반면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서도 공식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야곱의 사냥은 교묘했지만 에서의 사냥은 노련하였던 겁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다시 한번 야곱의 단호한 요구가 나옵니다. 명령형으로 형 에서에게 말을 할 뿐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라는 의미를 가진 오늘이라는 단어를 31절에 이어 다시 한번 사용합니다. 야곱은 절박했던 겁니다. 굶주린 에서보다 더 절박했던 겁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장자로서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와 강복을 형은 몰라도 아우 야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비록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를 사랑하여 그에게 공식적인 장자권을 넘겨준다 하여도 야곱은 형으로부터 양도받은 장자의 명분을 나중에라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야곱이 죽 하나를 걸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훔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야곱이 걸었던 것은 죽이 아니라 자신의 일생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형 에서의 눈을 피해 도망하여야 했고 20년간 개구로서 온갖 수모와 차별을 견뎌야 했고 일생을 통틀어 험악한 세월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가 장자의 명분을 형으로부터 사서 얻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은 그에게 너무 많은 대가를 요구하였습니다. 더욱이 그 장자권은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까? 34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순간의 사람이었습니다. 순간의 사람은 항상 지금 필요한 자기 욕망에 충실합니다. 에서는 배고픈 욕망에 충실했고 그 욕망이 채워지자 아무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금 얻을 수도 없는 장자의 명분은 가볍게 느껴졌고 지금 당장 얻을 수 있는 죽 한 그릇은 중하게 여겨졌던 것이죠. 아마도 장자의 명분이 중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면 에서는 그때는 또 다른 모습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또 그리 했고요. 반면 야곱은 영적 야망이 있는 자였습니다. 순간의 욕망보다는 영원한 권리를 얻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아는 자였습니다. 금방 썩어져 버릴 죽의 가치보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가진 영원한 복을 그 복을 줄 수 있는 장자권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에서를 사냥하였고 그 결과 원하던 장자권을 얻어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사냥하여 죽을 얻고 장자권을 잃은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서가 판 장자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에서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야곱의 영적 야망은 자신이 벌여놓은 교활함의 잔치 속에서 에서의 육적 욕망과 마찬가지로 자기 만족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결국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은 각자가 가진 프로크루스 테스의 침대에서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의 생각만으로 스스로 꾸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승자를 찾을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야곱과 에서 둘은 둘 다 스스로 자신이 승리자라 생각했겠지만 훗날 에서는 자신에게 정말로 장자권이 사라졌음을 알고 분노하며 울부짖게 되고 야곱은 장자권의 유익을 누려보지도 못한 채 부모와 생이별하여 20년간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지혜는 에서의 힘보다 강해 보였고 에서의 힘은 야곱의 지혜보다 노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지혜를 보고 그를 선택하지도 않았고 에서의 힘을 보고 에서를 버리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야곱과 에서를 구원하시기 원하셨고 그 구원의 일환으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야곱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야곱의 지혜를 다듬으셨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야곱의 영적 야망을 바로잡아 가셨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일생을 걸고 거래했던 장자권을 야곱에게 승인해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대 주권을 사용하셔서 야곱을 선택함으로 에서를 구원의 섭리에서 배제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곱을 선택함으로써 그 야곱을 통해 에서를 포함한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 선택을 스스로 거두실 때 인류의 역사는 항상 멸망으로 치달았으며 토기장이가 가진 창조주의 손은 그릇을 깨뜨리는 심판자의 손으로 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 선택을 거두실 때 그리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언제나 선택받은 자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신 것입니다. 그럴진대 영적인 야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강요하는 교묘한 자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순간의 사람으로 살아 영적 장자권을 팔아먹는 욕망의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달라 언제나 영혼을 향해 있으며 사랑으로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옴으로써 내 길이 아닌 하나님의 높고 깊은 길로 언제나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던 이유이고 당신께서 절대 주권을 사용하시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순간의 사람으로 살던 우리를 예수님의 영원하신 십자가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 야망의 사람으로 살고자 했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자권보다 귀한 성도의 명분을 우리의 욕망과 야망 때문에 팔아먹는 자들이 아니라 이웃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답게 우리의 일생을 건축하는 자에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이게 하시고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우리들 삶이기를 원하며 주님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